갑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우리의 귀, 즉 상대편 말에 우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전미 국무장관인 딕 러스크의 말입니다. 내 의견을 다른 사람이 공감하도록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설득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데요. 다양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 설득의 힘을 업무에 적용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하사 수다파 시즌 5.0 2부에서는 기획력과 기획서 작성 방법의 기초와 기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기획자 마케터가 함께 듣고 수다 떠는 김하사 수다파입니다.
김하사 수다파.
안녕하세요. 김하사 수다파 DJ 심호웅입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2013년 직장인 9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주제는 신입사원이 가장 궁금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위는 기획서, 보고서 작성법이 꼽혔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기획력 또는 기획서 하면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한 방식, 뛰어난 상상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좋은 기획서라고 해도 채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따라서 기획서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김하사 수다파 시즌 5.0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문서는 생각의 결과이자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서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예절, 즉 짧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문서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문서 작성과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요. 생각과 아이디어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를 한 장의 완벽한 문서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문서 중 대표적인 기획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기획서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서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제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인데요. 말은 쉽지만 완벽한 결과물로 탄생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기획서, 이러한 기획서 작성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재 글쓰기와 강의 코칭을 하고 계시면서 비즈니스 문서 작성 전문가이신 기획서 마스터 저자 윤영돈 코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부 시즌 5.0 1부 때는 저희 기획의 기술 저자 김희영님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 이걸 못했거든요. 저희 기본 원래 다 하는 건데 한번 좀 힘차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와, 네. 오늘 아침에도 그 강의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컨디션 괜찮으세요?
저는 최상입니다.
그 윤 코치님, 네, 윤영돈 저자님 모셨는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문학을 전공해서요. 문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비즈폼이라는 서식 사이트에서 그 서식을 만들고 그리고 개발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비즈니스 문서 작성, 비즈니스 라이팅이라고 하죠. 비즈 라이팅 그런 분야를 지금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 비즈 라이팅이라는 그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윤 코치 연구소의 대표 윤영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윤연돈, 네, 윤영돈, 네, 이응 이응 맨 끝에 디귿도,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윤영돈. 네, 이 세 글자 이름보다도 윤코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닉네임 혹은 호칭 이런 게 조금 더 주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름이신가 봐요.
예, 그거를 처음에 제가 이쪽 분야에 들어왔을 때 한 1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최병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카피라이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빨래끝 고 카피라이터 썼던 분이신데 그분이 아, 윤코치라는 애칭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아, 저희 브랜딩을 할 때 쉽게 사람들이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서 윤코치라는 브랜딩을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앞에 미래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또 그 어떠한 부름에 따라서 또 삶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커리가 있으신데요. 초반에 전공, 처음 전공이
국문학 전공이요.
아, 국문학 전공하셨고 예, 예. 그리고 박사 학위는
문예창작.
예, 문예창작을 하셨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가 또 떼어낼 수 없는 예. 삶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다양한 커리어들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신데 이 이번에 나오신 책이 제목이 상대의 마음을 훔쳐라 기획서 마스터예요. 이 상대의 마음을 훔쳐라 기획서 마스터라는 제목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원래는 책 제목을 그렇게 안 잡고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기획서 마스터라고 이렇게 잡았었어요. 뒤에 보면 그 추천사를 써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너무 패턴이 똑같다. 전에 냈던 책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훔쳐라.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획서 마스터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출판사 대표도 적극적으로 오케이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책이 나왔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강력한 그 명령어로 쓴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 쪽이나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해라! 하여만 한다. 약간 이렇게 좀 강력하게 뭔가 꼭꼭 집어주는 게 더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도서들이 늘 항상 이렇게 명령어도 있잖아요. 뭐뭐 하여만 꼭 해야 된다. 라. 이렇게 꼭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어색하지도 않고 굉장히 강압적인 느낌도 별로 안 들어요.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실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기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글쓰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좀 책을 써보고 싶은데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신다면 윤코치님은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쓰기 ABC를 좀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ABC인데 A는 어프로치, B는 빌드 브릿지, C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ABC로 좀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A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누구를 위해서 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어프로치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 설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빌드 브릿지라는 개념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사와 내가 또는 고객과 내가 어떻게 보면 빌드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거고 내 생각이 어떤 건지 어떤 분은 지나치게 또 상사나 또 고객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일을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따라가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빌드 브릿지라는 얘기는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인데 커스터마이징은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도록 되지 않으면 요즘도 맞춤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맞추지 않으면 결국에 상대방은 누구나 맞춤을 원한다. 내 여자친구나 내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글쓰기의 ABC였는데요. 제가 딱 듣는 순간 이미지에도 ABC가 있습니다. A는 appearance, B는 behavior, C는 communication인데요.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의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 커뮤니케이션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고 나니까 이미지의 ABC 그리고 글쓰기의 ABC 뭔가 좀 굉장히 많이 맞물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글을 좀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윤코치님이 말씀하신 ABC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획력 그리고 기획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획력에 대해서 논하자면은 기획이라는 또 이 두 아니죠. 하나의 단어죠. 네,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저희 기마사 카페 내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윤코치님 기획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 책의 큰 맥락을 비기획에서 기획의 삶으로 전환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기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non-planning. 우리가 자기 스스로 플래닝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조직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내가 기여도를 찾지 않으면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조직에 공헌하는 공헌도가 없으면 결국에 조직 안에 위치가 만들어지지 않더라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플래닝하는 삶. 언플래닝이 아니라 플래닝하는 삶이 중요하다.
언플래닝에서 플래닝하는 삶.
예,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기획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패시브한 삶이 아니라 액티브한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액티브한 삶.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일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 일을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걸 no problem yes task 내가 이걸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태스크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태스크라는 것은 과제라고 생각하면 이 과제를 내가 넘으면 성과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바라보면 관점 자체가 문제라고 바라보는 순간에 진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기획을 어떻게 잘할 거냐 그러면 언플래닝에서 플래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관점을 좀 다른 시야로 뒤집어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대부분 기획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고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획은 무엇인가 저한테 저만의 조작적 정의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기획이란 삶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다 덩어리라는 거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돈이 있어야 이제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단어로 쓰면은 좀 문제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가 그러니까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제다. 그렇게 좀 뒤집어 생각을 해도 기획이라는 것 자체의 하나의 단어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획은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함께 스며들어가 있고 그 모든 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실마리가 조금씩 풀릴 것 같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네, 기획을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성법.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었어요. 가장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성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비기획적 사고에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기획적 사고라는 것은 어느 틀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기획적으로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처음에 제가 그러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구체적인 발성법으로 얘기해 달라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리스팅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발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리스팅이에요. 최소한 8개 이상 써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8개냐 굳이 8개 이하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 퀄리티가 나오는데 양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포스트잇 가지고 한 8개 이상을 써보는 거예요. 비슷한 레벨 수준에서 휴가를 간다. 휴가 기획을 한다. 그러면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한 다음에 8개 이상 정도는 적어보는 게 좋겠죠. 2번은 뭐냐면 포커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중에서 뭘 버릴 것인가를 생각해서 3개를 버리면 5개가 나올 거죠. 5개 중에서 버리는 것부터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취하다 보면 그 욕심에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버리는 것부터 선택하면 욕심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5개 되고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보는 거예요. 그럼 3개가 선택되면서 포커싱이 일어납니다. 8개에서 5개 그리고 5개에서 3개 이게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그룹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도 그냥 낱개로 일을 하면 되게 우리가 시간이 바쁜데 한 번에 같이 묶어서 일을 진행하시게 되면 효과적이고 집중있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8개 만들어준 것 중에서 3개를 뽑아냈으면 3개로 어떻게 그룹핑을 할 건가 비슷한 것끼리 비슷하지 않은 것들은 좀 빼버려서 이걸 카테고리로 잡아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목차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룹핑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든 아니면 직접 사례를 찾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에서 정말 이거는 설득력 있는 사례다라는 거를 찾아내면 그것이 결국에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라는 걸 잡았으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화자가 돼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도 지금 시점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리스팅, 두 번째는 포커싱, 세 번째는 그룹핑,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스토리텔링으로 하시면 아이디어 발상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묶고, 그 다음에 풀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더하고 빼고 묶어주고 또 풀어주고 스토리텔링은 쫙 또 풀어줘야 이해력도 높아지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룹핑을 하면 또 가장 좋은 거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것 같아요. 대부분 기획하시거나 마케팅 쪽 일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일을 또 하시잖아요. 한쪽 전화 받고 있으면 한쪽은 또 타자 두들기고 한쪽 아이컨택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돌아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이 멀티적으로 잘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초적인 또 발상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윤 코치님 저희 기획과 기획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획과 기획서 차이 어떤 걸까요?
예, 기획과 기획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탑을 하나씩 쌓는 빌딩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서라는 것은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톱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어떻게 보면 작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이라는 이 빌딩은 한 80%가 중요하고요. 기획서라는 것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쓴다고 해도 6개월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는 라이팅만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이 기획 빌딩하는 과정들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트럭처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에 돌을 넣든 뭐 시멘트를 넣든 색을 빨간색을 하든 노란색을 하든 그거는 구조가 잘 탄탄하게 지어진 다음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기획과 기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 본격적으로 기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게 기획서인가? 그럼 무엇이 기획서인가? 여러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획서 작성에 처음이신 분들에게 어떤 작성의 방법,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인 것들을 좀 알려주신다면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역시 질문을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획서 작성에서 뭘 하냐라고 저에게 이제 여쭤보시면요. 네 가지 다만 하시면 정말 기획서를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가 다독. 다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상량. 많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나서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다 보면 너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묵히는 거죠. 생각을.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다작이에요. 다작. 많이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가 되게 중요한데 다삭입니다. 삭. 많이 지우는 거죠. 많이 삭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4단만 잘하시면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갖다 붙이는 건 되게 쉽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아유 그게 뭐가 쉬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붙이는 거는 금방 붙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라내고 간결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삭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직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서들의 종류가 기획서, 계획서, 제안서, 보고서 등등등등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네, 혹시 윤코치님이 그 이 문서들의 차이점? 얘네는 뭐가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한두 둘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형문서와 비정형문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정형문서라는 거는 뭐냐면 출장보고서 같은 거 그리고 숫자나 이름만 바꾸면 금방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형문서라고 합니다. 근데 비정형문서는 직접 형태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기획서, 계획서, 제안서,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획서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중심적이면서도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그려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액티브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획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획은 시간 안에 넣는 것을 우리가 스케줄이라고 하죠. 스케줄. 그 다음이 비용을 체크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누구냐. 스텝. SCS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는 스케줄, C는 코스트, 그 다음에 S는 스태프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제안서하고 보고서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제안서는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안하는 곳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그러면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되게 중요시 되는 거고요. 보고서는 반대로 상사에게 많이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그 상사의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를 내가 좀 더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가시는 게 좋고 수용적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상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서 그 상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특히나 보고를 하는 일들이 가장 많죠. 뭐 기획서를 작성하는 일도 분명 많으시겠지만 아마 순서의 어떤 비율을 본다면 보고서, 그 다음에 제안서, 그 다음에 계획서, 그 다음에 기획서인 것 같아요. 보고만 하다가 갑자기 기획서를 써라 이러면 관점 자체가 다른 건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니까 기획서를 딱 써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앞전에서 그 빌드업 그러니까 빌딩을 잘해야 된다. 기획이라는 것을 그걸 듣고 나니까 기획서, 계획서, 제안서, 보고서들의 그 차이점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할 때 상사의 어떤 유형 그분이 과정과 결과를 이제 중시하는 분이 아니면은 결과와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시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보고할 때도 과정을 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주고 결과는 딱 이렇습니다.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상사가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건데 라고 물으면 거기에 따라서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그런 보고서에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좋은 기획서란 무엇일까요? 뭐 진짜 한 번에 컨펌하는 오케이라고 땅땅땅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획서가 좋은 기획서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이렇게 봤을 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획서가 좋은 걸까요? 윤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획서란 어떠한 기획서일까요?
기획서의 특징을 한 7가지로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흥미를 끄는 리딩이 있어야 돼요. 리딩. 그래서 제목하고 목자가 한눈에 들어와야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딩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도입부의 결론이 먼저 나와서 아 이거를 이런 결론이 왜 나왔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획서를 잡으면 끝까지 읽게 만드는 뭔가 매력적인 게 있어야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중간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맥락이 좀 끊기네? 라는 부분, 연결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요즘에 진짜 중요한 인포그래피, 한눈에 딱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레이아웃을 잘 잡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 비주얼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 읽었는데 마지막에 뭔가 이게 훅이 날라오는 느낌. 그래서 이거 정말 이 나름대로 이 기획서가 정말 대단히 많이 계획적이고 어떤 플로우가 있는 기획서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딱 두 가지 키워드를 뽑는다면 어트랙션, 그러니까 끌어당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훅, 뒷골 땡기네. 이 기획서 되게 뒷골 땡기는데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와 진짜 뒷골 땡기게끔 뭔가 끌어당김이 있다라는 그 훅이라는 건데 좋습니다. 여덟 가지 정도만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셔도 기획서를 좀 작성하실 때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기획서 작성의 핵심과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S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Sensitive라고 했었죠.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걸 결정하는 사람인지를 상사와 나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은 거래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 조금 누구에게 전달되는가를 좀 생각해보면 포커싱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스피디예요. 속도전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놨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게 심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번에 이해시키는 것이 심플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도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요게요. 페이지로 따지면 175페이지입니다.
네, 175페이지. 참고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서 작성에 앞서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아까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건데요.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후라고 생각합니다. 후. 이거는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먼저 쓸 것인가, what을 먼저 생각하면 후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라는 질문을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what입니다. 잘 써놓고도 아래 한글로 써가지고 냈더니 야 이걸 아래 한글로 해보면 어떡하냐, 파워포인트로 해봐야지. 그리고 굉장히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뭘 못했냐면 바로 무엇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자기가 잡아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what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how입니다. How. 어떻게 내가 그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름길만 찾는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돌멩이도 만나고 절벽도 만나고 그래요. 가다 보면 그럴 때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저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아니라 그 절벽을 넘기 위해서 밧줄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그 절벽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면 전략이 생깁니다. 그래서 how에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이겠죠.
Who, what, how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획서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이 내가 이제 기획한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것에는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짠다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리젠테이션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전략이 꾸준히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일부러 자기가 무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학습은 안 하고 익히는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익히는 과정들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을 들어갔는데도 교육 과정 안에서 학습하는 건데 배우기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습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익혀서 내 걸로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학습하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고객이 맞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키맨이라고 합니다. 키맨. 키맨을 잘 찾아서 그 키맨이 어떤 정보에 민감하고 그 정보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걸 객관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서 사전에 먼저 준비 과정이 자신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일찍 갑니다. 변수가 많잖아요. 인생에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더 일찍 끝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온몸으로 본인이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윤현동 코치님을 좀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저희 윤코치님 계획이나 꿈이 궁금합니다. 어떠한 또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쓰게 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요. 산고라고 해요.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든데 이걸 끝날 때쯤 다음에 어떤 책을 쓸 것인가가 기획이 돼서 이 책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을 준비 중입니다.
기대됩니다. 저희 한 내년쯤에 나올까요?
예, 예, 예.
네, 내년에도 저희 팟캐스트 계속하고 있을 건데 그때도 새로 출간되는 책과 함께 또 뵈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도 같이 또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에서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인 것 같습니다. Who, what, how를 생각하며 평소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2015년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윤코치님과 함께 김하사 스타팟의 독특하지만 귀여운 2015년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가볼까요? 의기양양.
잘할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하는 나와 마케팅하는 너희가 팟캐스트로 뭉치게 됐어. 사탕보다 달콤한 수다 팟을 줘봐. 미너 빠져나올 수 없어. 김하사 궁합을 나누지. 김하사 인생을 즐기지. 김하사 기대되지 우리의 모습이 DJ 시몽의 김하사 수다팟. 이번 코너는 그 여자의 질문 그 남자의 대답입니다. 지난 1부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어머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신세계를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스피치 리움의 최동빈 대표님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건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동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지난 1부 때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 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요. 닉네임? 아무래도 네. 그 1부 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죠. 네, 김하사의 가풍에 따라서 닉네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자, 스피치 리움의 대표니까 제가 학원에서 쓰는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리움에다가 이하를 붙여서 리우머라고 한번 지어봤거든요.
네, 리우머.
우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우머, 네. 우머.
입에 좀 덜 붙긴 하지만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네, 우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들으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윤영돈 저자님이랑 그 녹음했던 좀 녹음 환경이랑 지금 녹음하고 있는 녹음 환경이 좀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들으시다 보면 좀 약간 음색이나 느낌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 기획자나 마케터 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회의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늘 항상 회의에 또 회의에 또 회의일 텐데 그러다 보면 의견 좀 내봐 이러면서 또 토론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토론이 좀 합리적이고 좀 현명하게 돌아가려면 네. 어떤 좀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받았던 교육 환경이 사실은 회의와 적합하지 않거든요. 회의 자주 하시나요, 시몽님은?
네, 자주 하는
자주 하시죠.
네.
네. 시몽님처럼 회의가 잦다 그러면 체득되는 기술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회의가 잦은 환경을 저희가 초중 고 때는 겪지 않고 대학교 때도 보통은 겪지 않고 회사 와서 겪게 되는 환경들은 회의 진행보다는 회의에 참석해서 발표 정도를 많이 맡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회의가 어떤 건지 또 제대로 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어떤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낯설죠.
네. 그렇죠.
아, 이걸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분 토론 많이 보시나요? 보셨나요?
네, 종종 조금 보는 편인데 네. 요즘은 좀 통 못 봤네요.
네. 100분 동안 이제 토론을 하죠. 결론이 나는 경우가 제 기억엔
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나곤 하죠. 그러면 보는 사람만 열받고. 네. 밤에 하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흥분돼서 잠이 안 오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토론 선진국 하면 저희가 흔히 이스라엘이나 독일을 꼽곤 합니다. 독일을 좀 예로 들면 저희가 이제 TV 프라임타임이 보통 7시에서 9시 혹은 10시 정도까지 보죠. 이 시간대에는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나 뉴스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이요?
네.
반대일까요?
오늘 주제가 토론이니까 독일은 토론 프로그램을 프라임 시간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그 시간대에 통행량이 줄어들 정도로 집에서 다 토론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는 거죠. 저희는 100분 토론이 아마 잘 나올 때 3% 정도, 그러니까 전 국민 100분 중에 한 3분 정도만 보시는 반면에 독일은 통행량이 줄어들 만큼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들 거리로 몰려 나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그날의 토론 주제를 갖고 열띤 토론을 다 하는 게 그게 문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토론이 몸에 익은 분들이다 보니까 토론을 할 때 좀 다르죠, 아무래도. 토론의 원래 목적은 사실은 의견 합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사실은 한쪽으로 설득이 되던가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는 게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입장은 잘 표현하는 반면에 설득당하거나 경청하거나 어딘가에서 만나거나 합의하는 데는 너무나 낯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견우와 직녀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네. 네. 만날 수 없는 운명처럼 평행선을 그리곤 하는데 자 저희가 몇 가지 기술만 익힌다면 상대방의 의견과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신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가 쓰는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쿠션 멘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쿠션처럼 부드럽게 충격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 멘트를 통해서 제가 시몽님에게 A라는 것을 열심히 주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시몽님의 생각은 B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시몽님의 발언 기회에서 보통은 자 그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B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편은 똑같은 반응을 하게 돼요. 자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A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때 저희가 단순하게 한마디만 해준다면 감정이 좀 열리면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경청과 중학교 때 배웠던 요약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기마사라는 카페와 이 팟캐스트는 정말 훌륭한 방송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아 정말 훌륭한 방송이고 이러이러해서 정말 훌륭하군요 라고 한마디만 받아준다면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나온 의견 개진 때 상대편도 한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고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열려있게 되겠죠. 쿠션 멘트라함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었다가 한 줄 혹은 두 줄로 요약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해볼까요?
네. 네. 자, 정답이 없는 주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생에서 20대가 황금기다, 아니다. 30대가 황금기다를 가지고 제가 한 번씩만 의견을 개진을 해볼 겁니다.
네.
원칙은 쿠션 멘트가 들어갈 거예요. 각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잘 듣고 한 줄로 요약을 해서 한번 받아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제가 30대 입장에서 한번 30대가 황금기다라고 주장을 해볼 테니까 시몽님께서 한번 제 의견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20대가 황금기다라고 주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30대는 20대 때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서 삶에 대한 가치관도 조금 확립되어 있고 삶에 대한 노하우도 조금 갖고 있고 그리고 경제력도 조금 확보된 시기다 보니까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대하든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0대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먼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30대가 어떠한 경제적이나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 확립에 있어서 20대보다는 안정적이라는 것에는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 20대가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0대라 하면은 갖고 있는 것들이 젊음, 패기, 열정, 그리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도전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어떤 용기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네,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2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와! 시몽님은 역시 회의를, 잦은 회의를 통해서, 와, 의견 개진이 놀랍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으신 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훈훈하잖아요. 네. 감정 대립이 좀 더 적잖아요, 아무래도. 제 의견을 한번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의견 개진을 할 때도, 아, 이러이러해서 20대가 황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 아마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 쿠션 멘트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을 합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근데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토론할 때 감정적이 되다 보니까 승부처럼 생각하면서 쿠션 멘트를 참 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참 머릿속에 잘 인식하셔서 이건 승부가 아니고 우리는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꼭 상대방의 의견도 가치가 있다 생각하셔서 잘 요약을 한번 해주시는 게 사실은 지름길이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글을 쓸 때는 잘 하세요. 두괄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할 때는 수많은 근거를 대고 결론을 마지막에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만 토론이나 회의에서는 저희는 두괄식을 할 때 훨씬 생산적이고 빠른 진행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설이 긴 것보다는 의견을 먼저 앞에 뚜렷하게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거라든가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이런 구조를 택하게 되면 회의 진행이 빠르고 오해가 없고요. 그리고 사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요. 또 다른 데로 셀 확률도 적어지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원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쿠션 멘트 그리고 두괄식 이 두 가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토론 그리고 회의 아주 효율적이고 훈훈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도 맞아 맞아 그렇지 끄덕끄덕 네.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또 3부 외에 또 주제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들으시는 분들 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그 여자의 질문
그 남자의 대답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김하사 스타빵께 함께 하시는 파트너 소개 시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위한 일이다. 매일 책을 읽고 함께 성장하는 어썸 피플. 말에는 당신의 생각과 철학이 녹아있기에 스피치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스피치를 모두 모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사명을 가진 스피치 리움.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메타를 아는 메타 스티커 매니아의 보물창고. 전자파 흡수부터 디자인까지 메타 스티커의 절대 강자 메탈클린. 드림 투 리얼리티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을 통해 언제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기업.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컴퍼니 도보투래빗. 김하사 수타팟과 함께 하시는 이 네 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코너는 김하사 카페 왼쪽 카테고리에 있는 온에어 수다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주파수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는 김하사 카페의 회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팟캐스트라는 채널에서 전파하는 시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공유하고 싶은 멋진 명언, 설레는 일상, 다양한 축하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 이야기를 전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의 주파수를 전해주셨을까요?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닉네임 LS 김실장님. 어머, 저 가입한 지 1년이 넘었네요. 혼자 자축 중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 요새는 열심히 활동을 못해서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LS 김실장님, 제 못 뵌 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뵌 것 같습니다. 네, 소강이 할 때 뵀었는데 아무래도 이 가입한 지 1년 저도 기억이 남네요. 흐뭇포인트님이 앞으로가 중요하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미셸마리님이 우와 김실장님 축하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남겨드렸는데요. 저희 LS 김실장님과 함께 빙수 먹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서 얼굴 보여주세요. 네, 김실장님이 밑에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빙수 먹던 그 시간이 벌써 1년 전이라니 저도 믿겨지지 않아요. 곧 얼굴 보러 갈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하반기에도 마케팅 재능 나는 페스티벌 그리고 세미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눔 바자 외 좋은 모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반년대도 같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함께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기마사에 오셔서 소통하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덕분에 힘이 납니다. 2015년 기마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반기 7월에는 1% 사회가치창출 프로젝트인 기마사의 장기 프로젝트 마제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케터와 뮤지션의 3개월간 무한한 성장 과정을 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기획자와 마케터 모두에게 유용한 트리즈 세미나가 열릴 거고요. 이 8월달 세미나의 주제는 네,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눔 바자회 7회가 열리고요. 10월에는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즐거운 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제는 아직 미정이고요. 11월에는 마케팅 진흥하는 페스티벌 토크 콘서트,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마사 송년회가 있습니다. 기획자 마케터라면 그리고 기마사 카페 회원이라면 한 번 아니고요. 매번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요. 가능하시다면 올해도 꾸준히 기마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다. 로버트 레슬리가 한 말인데요. 이 글은 저희 앞전에 게스트로 모셨던 윤코치님 저서인 기획성 마스터에 있는 한 글피입니다. 제가 윤코치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문구가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은 아마 행복한 욕구?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삶도 중요하지만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매번 할 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일도 많고 도전하는 촉촉히 무너지는 일도 되게 많을 텐데 아무래도 기획자라는 것이 현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내다본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막막하거나 좀 먹먹하거나 어떤 실패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로버트 레슬리 님이 네, 그분이 하신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2015년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자와 마케터가 듣고 수다 떠는 기마사 수다파 시즌 5.0 2부를 마칩니다. 빠잉!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가볼까요? 의기양양?
고!
아니죠. 밑에 잘할 거양 여기 있잖아요. 네, 뒤에
어디.
여기.
아, 못 봤어요. 어디 건데. 다시 해요, 다시.
고는 어디서 온 건가?